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의 기록 배경을 보면 본 서신이 기록된 1세기 후반경에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히브리 11장을 넘겨보시면 히브리 11장 36절 3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왜냐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요,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사람을 반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톱으로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머리 정수리부터 이렇게 반쪽으로 쫙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 핍박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양면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또 집과 재산도 약탈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신앙 때문에 잡혀가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무섭기 때문에 배교의 현상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위험스러운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신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과 붉은 재난, 이단 교리를 유포하는 것과 공적 예배의 무성의함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2000년 전 그때 당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코로나19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예배가 느슨해지고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 아닌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성소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소는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네. 이것을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소는 곧 성전은 구약의 성전 중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성소는 여기에 19절의 성소는 구약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은 이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그 구조가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누군지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조금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갑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성소에 들어갑니다. 또 그 안에 다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The most holy place.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 외에 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로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개인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시은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는 장소다 하는 거죠. 이곳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대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휘장이 쳐져 있으므로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래서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갈라놓았습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아무런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가위로 가지고 찢은 것도 아니고 칼로서 찢어내린 것도 아닌데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내렸습니다. 쫙 갈라져가지고 두동강이 났습니다.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가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단번에 한 번만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담력이라는 말, 이 담력은 헬라 원어에는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권위가 주어졌다는 담력이라는 것은 권위 그리고 확신 그리고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파르레시안이라는 뜻은 권위라는 뜻이고 확신이라는 뜻이고 담대함이라는 뜻인데 하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종이든지 자유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피의 권위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담력이라는 뜻이 권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권세로 곧 예수의 피의 권세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지성소에 담대히 날아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권위를 오늘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두려움과 주저함과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휘장을 제치고 들어간다는 것이 언제나 두려워요. 그리고 주저함이 있어요. 그리고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주저함이나 염려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 그 권위로 담대하고 기쁨으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의 특권입니다. 예배의 권위인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로 닫힌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었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The Most Holy Place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성소가 이제 예배의 처소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 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번제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번제물에 피 없이 그분 앞에 서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 우리들인 동시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절대 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을 휘장으로 삼으셔서 그 육신의 휘장을 피 흘려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생명의 길인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성소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의 권위를 입고 지성소에 나가는 우리를 이 지성소의 예배의 문을 열어놓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도 못 막습니다. 절대 권력도 못 막습니다. 로마 황제도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막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휘장을 찢으신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참으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지극히 거룩하신 예배의 처소 그 지성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나가도록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누구가 방해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현장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예배에 우리 사람들만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함을 믿는 저희들 속에 거룩한 의인들이 모인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상종할 가치 없고 추하기 거접고 부족하기 거접는 우리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의 모습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예배는 완전히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극장이나 집안에 앉아서 영화 감상하듯이 영상물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두고 그림의 떡이요, 사막의 오아시스요, 안 꼽는 찐빵이라고 합니다.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이 헛되이 바알을 부르듯이 이런 거짓된 예배에 현대인들이 예배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겠죠. 영화 보고 슬픈 장면이 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감동받으면 예배가 됩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예배 안 받았다고 예배가 아닙니까? 인간의 감동 여하에 상관없이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를 드릴 제단이 준비되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자기의 몸을 친히 성소인 그곳에 헌신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고 그 의미로 헌금을 드림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헌금도 헌금 강조한다가 아닙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인 나를 드리는 증표로 나와 한 몸인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뭐 책도 있던데요. 관광, 세계의 좋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책. 어느 여행객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관광지를 촬영해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스위스의 눈 덮인 아름다운 산들, 넓고 푸른 호수, 그 위에 하얀 배가 떠 있는 정말 가고 싶은 호수, 프랑스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 안에 있는 원본 모나리자 상, 독일의 아름다운 성들, 라인강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영상으로 재미있게 본 후에 독일 여행, 스위스 여행 참 잘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행입니까? 그게 여행입니까? 그 촬영된 영상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게 여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여행 갔다 왔다고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방송국 영상 설교를 듣고 그것을 예배해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영상으로 세계 여러 곳을 보고 여행 다녀왔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온 화면을 카메라 찍어가지고 내가 이거 갔다 와서 찍었다. 이거 봐봐. 이러면 이건 완전 사기꾼이지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성소, 지성소에 나와서 왜 열어놓았습니까? 지성소를 왜 열었습니까? 거기에 직접 나오라고 열으셨죠. 거기에 나올 필요 없으면 그냥 가만히 닫아두면 되거든. 희장 가운데 찢지 말고. 그 나갈 필요가 없으면 바깥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면 될 것 아니야? 왜 지성소의 휘장을 찢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도. 그곳에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방해받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들어올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의 피의 힘의 권위를 입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해서 찢어놓았는데 왜 안 들어오냐는 거야. 왜 바깥에서 있느냐는. 왜 성전 문도 안 들어오면서 집에서 들어야 되냐. 그곳이 예배당이냐? 예배의 처소냐?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지성소인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참 큰 은혜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곳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배의 처소인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경건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영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영적 감동과 신앙적 유익과 예배를 위한 모임을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6항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나 예배의 다른 어떤 부분도 복음 시대에는 예배 장소에 매이거나 예배 장소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즉 각 가정에서는 날마다 홀로 엄밀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공동 집회에서는 보다 더 엄숙히 예배 드릴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예배 드리도록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그 모임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예배가 다 되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여기에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그 모임을 경시하고 예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장소가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진 교회당이라면 그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절대로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이 예배 모임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교회 공예배 지침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참된 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훈을 통하여 서로 세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기도와 종교의 의식이 공적으로 있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거룩한 교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적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즉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을 자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기 개인의 임의로 어느 날 한 날을 정하고 공적인 예배 장소로 정해지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예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10계명의 제4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제4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거짓된 신앙행위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계명에 정하신 날이요. 이날의 예배는 처소인 지성소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며 주일 예배 이외에 그 어떤 요일에 교회적 공적 예배, 주일 성수의 예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일 공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능력을 받아서 능력적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신령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불치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지시받은 말은 예배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지시였어요. 그 내용은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공짜 축복의 은혜의 예표인 것입니다. 몸을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은 완전한 헌신으로서 자기의 병든 몸을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겉으로 치장한 장군의 표시와 무장을 해제하고 옷을 다 벗고 병든 몸 그대로 상처 난 몸 그대로 아픈 몸 그대로 드러내어서 숨김없이 거짓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의 완전한 예배 헌신된 예배를 통해서 나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의 한 번의 예배가 그를 완전히 치유하셨고 그의 영혼이 그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나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문둥병이 난 것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서 7번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7번 헌신적으로 그 강물에 씻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이 강단에서는 요단 강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요단 강물 속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종교가 바뀌는 여러분 한 사람의 종교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백성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이 잘 됩니까? 신비한 체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배의 처소에 자기 병든 몸을 예배의 강에 빠뜨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곡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 제사, 즉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흙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습니까? 흙이 자기 땅에는 없습니까? 자기 땅에 흙에다가 제단 쌓아가지고 하면 될 건데 왜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싣고 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흙을 기념해서 가져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종은 슬레이브, 노예. 자기를 종이라고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예배자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또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속마음과 육신의 몸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악한 양심, 타락한 양심, 화인받은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치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맑은 물 같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의 오물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는데 마치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몸이 청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몸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참 마음이고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할 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믿음을 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예배자는 어떤 외압이 닥쳐와도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란 단어는 폰티펙스라는 단어입니다. 폰티펙스의 원 뜻은, 본래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브릿지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은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다리를 놓는 사람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 폰티펙스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이 다리를 끊어놓았습니다. 이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죄는 모든 생명을 끊어버리고 축복을 끊어버리고 모든 은혜를 끊어버리고 구원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분리를 시키는 것이 죄 아닙니까? 다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대제사장이나 큰 제사장이나. 그리고 19절에 언급된 예수님을 뜻하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드리고 그 피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힘입는 자들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그 다리를 거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직접 집전하는 예배 인도자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을 대신하는 영적 제사장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에는 다리가 없고 제사장도 없는 미신적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고 싶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고 예배 현장에 나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행해지는 집안의 예배, 그 외에 예배 장소에서의 예배는 가장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뜰에서도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 예배여야 합니다. 법궤 앞에서 예배여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시고 예수님의 피까지 우리의 마음에 뿌려주시고 담대한 마음, 담대함을 입혀주신 권위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다리를 놓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서로 권하여 주일 공예배인 성소에 열심히 모여야만 합니다. 24절 25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패하다, 모이기를 패하는, 패하다는 헬라 원어는 엔카탈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엔카탈레이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포기하다, 버리다, 폐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란 에도스인데 습관, 간섭, 관례,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귀찮고 범패스럽고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례를 따라서 예배에 모이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쓰레기 버리듯이 폐기시켜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곧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언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때, 핍박이 극심해지는 때, 예배를 드리기가 무서워지고 위험해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직 서로 권하여 예배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의 허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의 허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기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의 이름은 샘입니다. 당시에는 병사들에게 사기를 두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위문 편지를 많이 써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날 샘은 뉴욕시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아주 귀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둘 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편지가 늘 자기의 영혼을 북돋워주는 것에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전장에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몹시 괴롭고 힘겨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편지로서 말해주는 성경의 약속들 그리고 그녀가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고 힘이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휴게를 얻어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기 전 일정상 뉴욕에서 오후 반나절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샘은 그녀에게 만나서 그녀가 그를 얼마나 영적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는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보도록 약속을 했는데 뉴욕 센트럴 파크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군복을 입고 가고 그녀는 가슴에 작은 꽃을 달고 나오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슴에 꽃이 달린 사람이 자기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꽃을 달고 나오겠다 약속했습니다. 샘은 일찍 약속된 그 공원 벤치에 갔습니다. 한 시간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가 주류해서 신문을 들고 간 신문을 그 자리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에게 이제까지 본 여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미소를 지으며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가 생각하기를 주님 이런 여성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주시기만 한다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라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군인 아저씨 혹시 저랑 점심 식사하지 않을래요? 아저씨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코너에 좋은 식당이 있거든요. 그 순간 샘은 자기가 만나기로 한 여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약속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서 걸음을 멈춘 여성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솟아났습니다. 너무 좋은 여성이었고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여자와 잠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의 맞은편 벤치에 한 늙은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80세쯤 보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배였고 차림새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누더기 옷 위에 낡은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코트 오른쪽 위에 화사한 붉은 카네이션 꽃이 달려 있었습니다. 편지에 약속한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샘은 순간 마음이 들썩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저를 도와주신 어떤 분께 큰 빚을 저는 졌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꼭 만나고 가야 합니다. 선약이 되어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그렇군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식당으로 오세요. 거기 있을게요.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샘은 이렇게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때로는 당신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가 그 여자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이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상황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 순종하고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 완벽한 계획이 지금 저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지긴 하지만요. 라고 잠시 그가 묵상 기도를 하고 80살쯤 보이는 그 늙은 초라한 노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약속한 꽃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샘이 다가가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약속이 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니야. 하지만 자네와 점심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말해주지. 방금 자네에게 다가갔던 저 사랑스러운 젊은 아가씨가 이 붉은 꽃을 금방 와서 나에게 달아주어서 그리고는 자네를 가리키며 자기가 점심 약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녀는 지금 오른쪽 옆으로 돌면 바로 코너에 있는 식당에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이 말을 들은 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멋진 식사를 했고 그 후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고 샘이 제대하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순종.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네. 아마 80세 노인들 안 만났다면 캔슬 시켰을 거예요.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순간의 일까지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거나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말씀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제재를 강요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날이 오더라도 예배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를 예배의 처소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하여 주일 공예배인 성소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모든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